BOA 세계뉴스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미국 요청으로 내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도발 가능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에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들과 도발 가능성과 관련해 유엔 안보리에 논의를 요청할 것을 지시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그동안 유럽연합이 주도해온 북한 관련 논의를 미국이 소집하는 것은 약 2년 만에 처음입니다. 국무부는 BOA에 최근 한반도에서의 일련의 사건들과 트럼프 대통령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대사들과의 오찬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과 호주가 오늘 외교 국방장관 회의를 열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등 지역안보 현안 해결에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국의 강경화 외교장관과 정경두 국방장관, 호주의 마리 스페인 외교장관과 린다 레이놀즈 국방장관은 이날 호주 시드니에서 만나 한반도 문제 등 각종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두 나라 장관들은 회의에서 외교 안보와 국방, 한반도 문제, 에너지,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방안을 담은 32개 항의 공동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또 두 나라가 역내 전략적 이해를 공유하는 최적의 협력 파트너로 발전해 왔음을 평가하고 앞으로 양자 차원은 물론 국제 무드로 협력의 지평을 더욱 넓혀가자는 데 뜻을 함께했습니다. 유엔 국제사법재판소 ICJ가 미얀마 로힝야족 학살 사건에 대한 심리를 시작했습니다. 사흘 일정으로 열리는 심리 첫날인 오늘 미얀마 정부를 제소한 감비아 정부 대표단이 나와 제소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서아프리카에 있는 나라 감비아는 57개 나라가 회원국인 이슬람협력기구를 대신해 미얀마 정부가 소수민족인 로힝야족을 학살했다고 ICJ에 제소한 바 있습니다. 감비아 대표단은 이날 심리에서 미얀마가 로힝야족을 학살했을 뿐만 아니라 방화와 집단 성폭행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로힝야족은 주로 미얀마 북부 라카인주에 사는 무슬림 소수민족입니다. 미얀마 정부군은 지난 2017년 이 지역 반군 토벌작전을 시작했습니다. 국제인권단체들은 이 과정에서 미얀마군이 로힝야족을 대거 학살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휴전하고 상호 포로를 교환하기로 어제 합의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프랑스 파리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습니다. 이번 협상에는 엠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도 참여했습니다. 네 나라 지도자들은 회담 뒤에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올해 말까지 휴전 지원을 위한 모든 필수적 조치의 이행으로 완전하고 전면적인 휴전협정 이행을 보장하기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올해 말까지 분쟁과 관련돼 억류된 사람들을 모두 석방한 뒤에 교환하고 내년 3월까지 분쟁 지역 세 군데에서 병력을 철수하기로 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가 도핑, 약물 사용 혐의로 세계 도핑기구의 제재를 받은 것에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세계 도핑기구 WADA는 어제 집행위원회를 열고 자국 운동선수들의 도핑을 주도한 혐의로 러시아가 앞으로 4년간 주요 스포츠 행사에 출전하는 것을 금지한 바 있습니다. 만일 국제올림픽위원회와 국제축구연맹이 이 결정을 승인하면 러시아는 내년 도쿄 하계올림픽과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그리고 같은 해 열리는 카타르 월드컵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한편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협상에 참석한 푸틴 대통령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WADA 결정이 정치적인 결정이었다고 비난했습니다. 미국 민주당 하원 지도부가 곧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 소추안 내용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는 민주당 소속인 하원, 법사위, 정보위, 외교위 그리고 정부개혁감독위 위원장들이 참석합니다. 하원 법사위는 탄핵 조사 결과를 법리적으로 검토하는 청문회를 어제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민주당과 공화당 측 변호사들이 참석해 트럼프 대통령 탄핵의 법적인 근거를 따졌습니다. 이번 탄핵 조사는 하원 정보위가 주도했고 정보위는 조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채택해 법사위에 넘겼습니다.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외국 정부를 압박했다면서 이는 탄핵 사유라고 지적했습니다. BOA 세계뉴스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진행의 도성민입니다. 먼저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도발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유엔 안보리 회의를 요청했습니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북한의 도발적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당장 싸울 준비를 하고 있지만 북한 문제의 가장 좋은 방법은 외교적 해결책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유연성을 발휘하지 않는 한 연말 시한 이전에 현재의 긴장 상황에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지역은 대체로 흐리고 대부분 지역에 곳에 따라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밤에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9도에서 영상 8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5도에서 영상 11도 사이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0.5에서 2m, 서해 앞바다는 1에서 3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도발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유엔 안보리 회의를 요청했습니다. 내일 열리는 이번 회의는 미북 비핵화 협상 국면에서 그동안 유럽연합 국가들이 주도해온 북한 관련 논의를 약 2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이 소집하는 겁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에 이번 주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들과 도발 가능성과 관련해 유엔 안보리에 논의를 요청할 것을 지시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이날 안보리에서 중단됐던 북한 인권 토론이 10일 재개되는지 확인을 요청하는 VOA의 질의에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근 한반도에서의 일련의 사건들과 트럼프 대통령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대사들과의 오찬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설명입니다. 이와 관련해 안보리 소속 외교관은 VOA에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과 관련한 안보리 논의가 11일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무부는 북한 인권 문제가 올해 다시 열릴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켈리 크래프트 유엔 주재 미국 대사도 5일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중단됐던 안보리의 북한 인권 논의가 올해 재개될지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습니다.
Consultations on North Korea are confidential. We have not made a decision on whether or not there's a December 10th meeting.
북한에 관한 논의는 기밀이며 10일 북한 인권 상황을 논의할지에 대해 결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이에 앞서 유럽연합 측은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을 논의하기 위한 안보리 회의가 10일 열린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 6일 이 사안의 정통한 외교관들을 인용해 미국이 안보리의 북한 인권 토의 개최에 대해 지지를 보류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통신은 미국이 북한 인권 토의를 추진해온 독일과 영국 등 동맹국들의 인권 토의 개최를 지지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국은 올 들어 북한의 거듭된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도 북한과 외교의 문을 열어놓으며 유엔에서 북한에 대해 유화적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북한의 5월과 7월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안보리 회의를 시작으로 그동안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 세 나라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내왔지만 미국은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2006년 첫 대북결의 1718호부터 가장 최근인 2017년 결의 2397호까지 안보리 회의 소집에서 결의안 초안 작성과 채택을 주도해왔습니다. 때문에 북한이 설정한 비핵화 협상 연말 시한이 가까워지는 가운데 미국이 소집하는 안보리 회의에서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북한의 도발적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당장 싸울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문제의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은 외교적 해결책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국방부가 9일 배포한 녹취록에 따르면 에스퍼 장관은 지난 7일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국방 관련 포럼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북한이 조장한 크리스마스 선물에 관한 질문에 외교적 해결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자신의 임무는 두 가지 요소로 되어 있다면서 첫 번째는 유사시 당장 싸울 준비와 이길 준비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은 전쟁이 벌어진다면 이길 것으로 확신하며 이와 관련해 불과 몇 주 전에 한국에서 지휘관들과 함께 작전을 검토했다는 것입니다. 에스퍼 장관은 자신의 임무 중 두 번째 요소는 외교관들이 협상할 때 국방부의 지지를 확실히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관련해 미국의 입장은 여전히 외교적 해결책이 가장 좋은 길이며 비핵화된 한반도를 이끄는 정치적 합의에 모두의 이익이 달려있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과의 협상을 여전히 희망하고 있다고 한 발언에 대한 질문에 외교적 해결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매우 유능한 국무부 협상팀이 북한과 협상을 진행 중이며 최선의 길은 정치적 합의에 있다며 그것이 우리의 희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협상에 대한 희망이 없다면 결과는 다시 전쟁 위기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2017년 북한과 전쟁 위기에 놓여 있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개입해 김정은과 직접 대화를 통해 전쟁 위기를 벗어난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습니다. 이어 북한이 지난 2년 동안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를 하지 않은 것은 좋은 일이라며 미국이 계속해야 할 일은 협상 테이블로 돌아가 북한과 대화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또 북한이 최근 수년간 미사일 엔진의 연료를 액체에서 고체 연료 기반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북한에 대해 매우 훌륭한 정보를 갖고 있으며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자신이 1994년 육군 작전참모 시절부터 북한을 지켜봐왔다면서 북한이 과거 어떤 행동을 해왔든 계속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북한을 무시하지도 않지만 일일이 대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유연성을 발휘하지 않는 한 연말 시한 이전에 현재의 긴장 상황에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연말을 기점으로 한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레드라인을 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 무기 조정관은 미국이 북한의 최근 1년의 움직임과 그 의도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nd the U.S. must have some information that, you know, indicates that North Korea is beginning to make serious preparations.
세이모 전 조정관은 9일 VOA에 북한이 연말이나 연초에 나설 행동에 대한 심각한 준비를 시작한 것 같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최대 외교 성과 가운데 하나로 내세우는 핵과 미사일 실험 유예가 깨진다면 미국의 대북 외교 노력은 물거품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주말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지 말라는 공개적 경고였다고 세이모 전 조정관은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8일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적대적으로 행동하면 잃을 것이 너무 많고 사실상 모든 것을 잃을 것이라는 내용의 트윗을 올렸습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 시한으로 설정한 연말이 다가오고 있지만 이변이 없는 한 지금의 교착 상태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진단했습니다.
Unless Trump really surprises us and, you know, does something really unexpected, like agree to another summit. But I just think Trump is so busy.
실무 협상에 대한 북한의 의지가 없는 데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북 정상회담 등 뜻밖의 사건으로 놀라게 하지 않는 한 상황을 변화시키기 어렵다는 겁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탄핵 국면인데다 공화당마저 북한에 많은 양보를 하는 것에 비판적인 만큼 상황을 되돌리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여전히 북한과의 외교의 문을 열어놓고 있는 미국에 북한이 유연성을 발휘하지 않으면 진전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다고 내다봤습니다.
Reagan has authorized to explore compromises. But North Korea just doesn't seem to be interested in negotiating. A compromise. It's insisting on the Hanoi proposal.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 특사는 미북 양측이 이견을 줄이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올해 남은 3주는 변화를 만들기에 충분한 시간이라면서도 현실은 회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최근 1년의 행동은 트럼프 대통령이 처한 정치적 상황을 최대한 이용해 보려는 시도로 분석했습니다.
So I think the North is trying to take advantage of the fact that the president has for the last year and a half counted the diplomacy with the DPRK as a success and has claimed that he has avoided a war with the North.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주장해온 북한과의 외교적 성공을 계속 이어나가려면 지금보다 더 많은 것을 자신들에게 해야 한다며 제재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연말을 앞두고 김정은 위원장의 전략적 결정은 이미 끝났고 미국과의 대화의 문도 닫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목표는 처음부터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는 것이었다며 북한이 비핵화 외교의 종료를 선언한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there, the North Korea is declaring denuclearization diplomacy dead and pursuing a course to make them that they the course that
김정은 위원장이 오랜 목표인 이스라엘과 파키스탄과 같은 핵 보유국 인정 수순을 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매니 연구원에 따라서 미국은 이제 핵으로 무장한 북한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등에 대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한 시점에 접어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부차관보는 미북 간 외교 공간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말했습니다.
Well, there's certainly room to negotiate. Negotiations often follow a pattern of starting or being preceded by escalation of rhetoric and sword rattling.
협상은 종종 거친 수사와 무력 시위가 고조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하지만 이는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에 서려는 당연한 행동이라는 겁니다. 다만 더는 상황을 악화시켜서는 안 된다며 북한은 실무 협상에 임하고 미국은 북한의 트럼프 대통령의 서한을 통해 대화의 필요성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인지시키는 것이 꽉 막힌 미북 관계를 위한 최선의 대안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연말을 기점으로 북한의 도발 수위가 레드라인을 넘기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이미 제재로 타격을 받는 북한의 추가 제재 단행을 결정할 요인이 되는 만큼 김정은 위원장은 대신 위성을 발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All we said that instead of a long-range missile test, which really would could lead to additional sanctions, could lead, could damage Trump's re-election campaign.
Yeah. 갈루치 전 특사도 북한이 미국에 심각하게 대응할 정도의 도발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며 위성 발사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갈루치 전 특사는 북한 행동을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지만 2017년에 화염과 분노로 돌아가는 것은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이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실험을 재개하고 비핵화가 더 이상 협상 의제가 아니라고 밝힌 데 대해서 미 의회 상원 의원들은 대북 압박을 강화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전직 국방장관들은 대북 정책과 관련해 보다 철저한 준비와 동맹과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드 마키 민주당 상원의원은 9일 성명을 통해 북한이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중대한 시험을 했다는 발표와 관련해 북한에 대한 추가적 압박을 촉구했습니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 간사인 마키 의원은 미사일 시설에서 북한의 새로운 활동은 트럼프 대통령이 진작 미사일과 핵실험 동결을 합의문으로 문서화했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모든 추가적인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해 새로운 다자적인 압박과 비난을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키 의원은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긴장을 고조시켰던 화염과 분노와 같은 설전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며 새로운 위기는 미국의 동맹들을 더 큰 위험에 처하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실험을 승인했기 때문에 북한이 계속해서 핵무기와 미사일 역량을 강화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비핵화가 더 이상 협상 의제가 아니라는 북한의 발언에 트럼프 행정부가 과잉 대응할 필요가 없다며 김 씨 일가가 도발 행동을 전술로 활용할 것을 예상하고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앙적인 전쟁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하룻밤 사이에 북한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려 하기보다는 비핵화의 구체적인 진전을 이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의원은 비핵화가 더 이상 협상 의제가 아니라는 김성 북한 대사의 발언에 대응해 8일 성명을 냈습니다. 가드너 의원은 평양의 미치광이는 국제안보와 전 세계의 미군 병사들에게 계속해서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김성 대사의 발언은 북한이 핵 야욕을 중단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다시 확인시켜준다며 미국이 김 씨 정권에 대해 왜 최대 압박 정책으로 돌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가드너 의원은 자신이 마키 의원과 공동으로 발의한 대북 외교적 경제적 압박을 강화하는 내용의 리드 액트를 미 의회가 조속히 채택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가드너 의원은 북한이 오랫동안 자행한 인권 유린, 공격적 행동, 국제법 위반을 중단할 때만이 국제사회로부터 따돌림을 받는 위치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국의 전직 국방장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성공하지 못했다며 보다 철저한 준비와 동맹들과의 협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말 퇴임한 짐 매티스 전 국방장관은 7일 열린 레이건 국가안보포럼에서 트럼프 정부의 대북 정책이 성공하지 못했다며 특히 정상회담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산과 같은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And we did not perhaps have the alignment of the departments. We had not engaged sufficiently with our allies at times, even to a point of them.
하지만 미국 정부 부처들이 유기적으로 움직이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미국이 동맹들과도 효율적으로 협력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재임한 리엄 파네타 전 국방장관도 같은 포럼에서 미국 정상 외교는 대체로 성공하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The symmetry to a large extent has not worked. If we're going to engage, it would seem to me it makes sense.
파네타 전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외교에 직접 참여하는 것에 찬성하지만 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외교관들과 협상단이 비핵화 합의와 관련한 구체적인 주고받기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파네타 전 장관은 또 북한이 계속해서 핵과 미사일 역량을 키우고 있다며 북한의 위협은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제임스 스타브리디스 전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사령관은 8일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과 이란이 연말과 연초 도발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스타브리디스 전 사령관은 김정은이 나쁜 행동으로 돌아가 꽤 장거리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트럼프 대통령을 협상장으로 강제로 복귀시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과 북한이 연말 시한을 앞두고 벌이고 있는 설전에 미국의 대선 이슈까지 개입되면서 양측의 기싸움이 점점 더 격앙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성 발언에 대응해 대통령 호칭을 생략한 채 강경 발언을 잇따라 내놓으며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는 지난 7일 유엔에 보낸 항의 서한에서 앞서 나온 유럽연합 6개 국가의 대북 규탄 공동 성명을 비난하며 이는 미국의 의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서한에서 미국이 추구하는 지속적이며 실질적인 대화는 국내 정치적 어젠다로 북미 대화를 편의주의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시간 벌기 속임수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언급한 국내 정치적 어젠다란 내년에 미국 대선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이 적대적으로 행동하면 놀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d be surprised if North Korea acted hostile.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대선에 개입하려 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두 차례나 강조했습니다.
He knows I have an election coming up. I don't think he wants to interfere with that.
트럼프 대통령은 이튿날에도 트위터를 통해 대북 경고성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중대한 시험을 했다고 발표한 데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이 적대적으로 행동하면 잃을 것이 너무 많고 사실상 모든 것을 잃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미국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반복해서 말하는 대선 개입이란 북한의 중대한 도발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북한의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중단을 주요 업적으로 꼽아왔는데 북한이 이를 재개한다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연이은 경고에 북한 역시 연이은 담화 발표로 응수했습니다. 북한은 김영철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담화를 통해 우리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라며 도발 시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를 맞받았습니다. 김영철 위원장은 또 트럼프가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하면 자기는 놀랄 것이라고 했는데 물론 놀랄 것이라며 놀라라고 하는 일인데 놀라지 않는다면 우리는 매우 안타까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냉소적으로 반박한 겁니다. 다만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호칭도 생략했습니다. 이전까지 빼놓지 않았던 대통령 호칭을 삭제한 채 아예 경소라고 잘망스러운 늙은이로 비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반감을 감추지 않으면서 여차하면 앞서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위협한 대로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맞대응 폭언이 이어질 수 있음을 내비친 겁니다. 바로 이어나온 리수용 북한 노동당 국제담당 부위원장 명의의 담화에서도 역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호칭은 생략된 채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막말을 중단하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설전에는 미국 고위 관리들도 합세하고 있습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8일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실시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그렇게 한다면 북한이 실수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약속과는 다른 길을 택할 경우 미국은 많은 수단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도 지난 8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과의 대화는 항상 열려있다면서도 만약 필요하다면 오늘 밤에라도 싸워서 이길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미국과 북한 간 긴장이 대결 국면으로 치닫는 양상을 보이면서 한국 정부의 중재자 역할론에 다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 엇갈린 견해를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비핵화 협상 시한인 연말이 다가오면서 북미 간 긴장이 고조되지만 그만큼 협상의 여지는 더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위기가 곧 기회일 수 있다는 것으로 미북 관계 악화가 역설적으로 한국 정부의 운신의 폭을 넓히고 있다는 겁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지난해 4.27 판문점 회담과 9.19 공동성명, 그리고 올해 6월 30일 판문점 미북 회동에서 한국 정부가 지대한 역할을 한 게 사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 트럼프 대통령이 점점 깊어가는 갈등 구조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도 한 거고요. 지금 양측 모두 파국보다는 협상의 지속을 원하는 상황이고, 특히 김정은 위원장은 그걸 위해서는 연말이라고 하는 데드라인과 적당한 명분과 적당한 실리가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이야말로 한국 정부가 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조 연구위원은 한국 정부가 북한의 추가적인 비핵화 행동을 설득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미국이 사실상 그 어떤 상응 조치도 취하지 않은 만큼 미국으로부터 관련 조치를 받아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세종연구소 정성장 연구기획본부장은 북한의 초강경파인 김영철의 트럼프 대통령 비난을 언급하며 이런 양상으로 양국 지도자에 대한 비난이 확대된다면 미북 관계가 걷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 본부장은 한반도 상황이 악화될 경우 가장 큰 피해는 한국에 돌아온다며 한국 정부가 서둘러서 미북 대화 재개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이 미북 간 긴장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북한이 더 이상 핵실험하지 않고 SLBM이나 ICBM을 시험 발사하지 않고 위성을 발사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한미연합훈련을 1년 정도 연기하는 그런 방안을 미국과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좀 조기에 발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안보에 대한 불안감을 덜어주는 그런 조치를 취함으로써 북한이 대화에 계속 나오도록 그렇게 국면을 조속히 전환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반면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론적으로는 연락 채널을 통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을지 몰라도 지금은 북한이 한국의 중재자 역할을 받아들일 분위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서강대 국제대학원 김재천 교수입니다.
북한이 벌써 지금 다 시나리오를 써놓고 계획한 대로 지금 그냥 실험을 추진할 태세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어떤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여지는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김 교수는 다만 북한의 행동이 미국의 군사 행동을 불러올 정도의 자극적인 도발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이 대북 제재 일부를 해제한다는 전향적인 제안을 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만큼 북한이 어떤 식으로든 새로운 길을 갈 것이라며 미북 협상은 재개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아산정책연구원 제임스 김 미국연구센터장은 한국이 북한에 해줄 수 있는 게 없고 그 사실을 북한도 잘 알고 있다며 한국 정부가 어떤 제안을 해도 북한이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지난 7일 북한의 대단히 중대한 시험 발표 전에 이루어진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전화통화에 대해선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동맹으로서 같이 공조하고 합의하면서 북한 문제 같이 다루자 그런 얘기 있었을 거고 그렇지만은 거기에는 또 다른 의도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SMA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그 동맹의 중요성을 어느 정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러한 제스처를 취한 거 아닌가.
한편 정경도 한국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지속되는 탄도미사일 발사와 동창리 발사장에서의 엔진 시험 활동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정 장관은 10일 호주 시드니에서 열린 한 호주 외교 국방장관회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군사적 긴장 고조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 장관은 북한이 미한 동맹과 국제사회의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노력에 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지난 7일 액체 연료를 이용한 장거리 미사일이나 위성용 엔진을 시험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고체 연료를 시험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참여과학자연대의 미사일 전문가 데이비드 라이트 박사는 9일 VOA에 위성사진을 봤을 때 북한이 동창리 발사장에서 진행한 건 꽤 큰 미사일 엔진 시험이 분명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It seems clear that it was a relatively large missile engine test.
라이트 박사는 해당 엔진이 장거리 미사일이나 우주 발사체에 이용될 수 있는 엔진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번 시험의 목적이 미국에 보여주기 위한 측면이 더 크다고 말했습니다.
You know, you could be seeing North Korea trying to get a better sense of
만약 엔진의 성능 자체를 시험하려는 것이었다면 이런 시험은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이번 시험에서 북한이 뭔가를 배웠을 수 있지만 새로 배운 정도가 홍보 효과보다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라이트 박사는 그러면서도 만약 북한이 과거에 시험했던 것보다 더 크기가 큰 고체 연료 엔진을 시험했다면 그건 주목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지상에서 미사일에 고체 연료 엔진을 적용해 시험하는 걸 보게 된 첫 사례가 될 것이기 때문이란 겁니다.
You know, if this was a somewhat larger solid fueled engine than we've seen them test before.
라이트 박사는 현재로선 액체 연료 엔진이었는지 고체 연료 엔진이었는지 단정하기 이르다고 말했습니다. 통상 고체 연료에 기반한 미사일은 액체 연료 미사일보다 더 빠르게 발사될 수 있어 더 큰 위협으로 간주됩니다. 액체 연료는 주입하는 데만 몇 시간이 걸려 연료를 주입하는 동안 선제 공격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 하버드 스미소니안 천체 물리학 센터의 조너선 맥도웰 박사 역시 현재로선 어떤 시험이었는지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만약 동창리 발사장에 있던 기존의 수직 엔진 시험대를 활용했다면 액체 연료 엔진을 시험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로켓은 수직으로 발사되지만 엔진 시험을 진행할 땐 액체 연료의 경우는 수직으로, 고체 연료의 경우는 수평으로 시험하는 게 일반적이라는 겁니다.
I mean, because all the rockets launch vertically, but when you're testing them on the ground to check the motor works, some of them you test horizontally. And others you test vertically.
액체 연료의 경우 로켓을 눕혀서 시험하면 액체의 기울기가 세웠을 때와는 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된 시험을 진행할 수 없다는 겁니다.
So for solid, it's cheaper to test it horizontally.
맥도웰 박사는 고체 연료의 경우 수평으로 시험하는 게 비용이 덜 들기 때문에 굳이 세워서 시험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수직 시험대를 이용했다면 미사일일 수도 있고 우주 발사체일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They still do use liquid propulsion for some of their ICBM.
장기적으로 고체 연료는 미사일용으로, 액체 연료는 우주 발사체용으로 이용하기 위해 개발을 이어가겠지만 현재로선 고체 연료를 이용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시킬 역량이 완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북한은 그동안 고체 연료를 이용한 단거리 미사일은 시험한 적이 있지만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의 경우는 액체 연료만 이용해왔습니다. 제프리 루이스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 동아시아 비확산센터 소장은 고체 연료를 시험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I would say it's more than we can't exclude the possibility.
북한이 시험 당시의 사진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정확히 어떤 엔진을 시험했는지 알기 어렵지만 고체 연료를 주입한 장거리 미사일을 시험하는데 많이 가까워졌을 것이란 설명입니다.
They're playing a little bit of a game with us. They're holding it back, so we don't really.
이언 윌리엄스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미사일 방어 프로젝트 부국장도 북한이 고체 연료 엔진을 시험했을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북한이 액체 연료를 시험했다면 더 강력해지거나 효능이 높은 엔진을 시험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이는 발전이 누적돼가는 과정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If it's a liquid fuel engine, another liquid fuel engine, it's less of a.
윌리엄스 부국장은 액체 연료 시험이 북한의 미사일 개발 역량에 대한 기존의 예측을 크게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며 문제는 고체 연료라고 말했습니다. 고체 연료를 이용해 미사일을 더 멀리 발사하게 되면 기술적으로 한층 뛰어 올라가게 된다는 지적입니다.
Logical jump for them.
would be a move to a much larger solid fuel.
윌리엄스 부국장은 현재 고체 연료를 이용한 북한의 미사일은 최대 사거리가 1000km에서 1500km라며 만약 고체 연료를 이용한 중거리 미사일이라면 이는 큰 진전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연경입니다.
프랑스 정부가 북한에 대한 11만 달러 식량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는 북한이 자연재해에 취약하며 농기구와 비료 부족 등으로 앞으로 식량난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은경 기자입니다.
프랑스 정부가 미화 11만 1천 달러 상당의 대북 식량 지원에 나섰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지난달 8일 세계 식량계획의 대북 사업에 대한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에 따르면 프랑스는 올해 북한의 8번째로 큰 지원국입니다. 올해 국제사회 대북 지원액 3,770만 달러 중 한국이 23.8%인 900만 달러로 가장 큰 기부국으로 집계됐고 스위스는 22.8%인 860만 달러로 두 번째로 많은 액수를 지원했습니다. 이어 중앙긴급구호기금이 600만 달러, 스웨덴이 510만 달러, 러시아가 400만 달러, 노르웨이가 130만 달러, 독일이 120만 달러, 캐나다가 110만 달러, 프랑스가 39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프랑스는 세계 식량 계획에 대한 이번 지원 외에 지난 4월 유엔 아동기금을 통해서도 북한 주민들을 지원했습니다. 한편 유엔 식량 농업기구는 지난달 발표한 북한 2019 필요와 우선순위 보고서에서 북한의 식량 불안정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식량 농업기구는 북한의 식량 안보가 지난 6년간 홍수와 가뭄과 같은 자연재해로 인해 심각한 영향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연간 식량 생산량도 수요보다 100만 톤가량 부족했다며 자연재해뿐 아니라 경작지 부족, 현대적 농기구와 비료 부족이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모든 요소들을 감안할 때 북한의 식량 불안정 상황은 특히 취약한 계층을 중심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유엔 식량 농업기구는 밝혔습니다. 또 북한에서 식량난과 영양실조가 만연해 있어 식량 생산량 감소로 인한 충격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는 북한에서 가장 큰 과제는 기후변화에 농업 부문이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우는 것이라며 조기 경보, 재난 대비와 복구 등이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세계 곳곳의 뉴스, 미국 뉴스 정리해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장야의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이죠?
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휴전하고 포로를 교환하기로 9일 합의했습니다. 또 미국이 오는 15일로 예정된 중국산 상품에 대한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 같다고 미 농무장관이 밝혔고요. 미 연방 하원 민주당 측이 1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공식 탄핵 소추안을 공개합니다.
네, 세계는 지금 오늘 첫 소식.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 소식 볼까요? 무력 분쟁 사태와 관련해서 지금 합의를 이룬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두 나라가 9일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휴전하고 상호 포로를 교환하기로 했습니다.
예.
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이날 프랑스 파리에서 만나서 이같이 합의했는데요. 이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 계속된 정부군과 친러시아 분리주의 반군 간 무력 분쟁을 중단시키기 이후에 마련된 이번 협상에서
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도 참여했습니다.
네, 양국 정상이 만난 후에 공동 성명을 내놨죠. 어떤 내용인가요?
네, 네 개 나라 지도자들이요 공동 성명에서 올해 말까지 휴전 지원을 위한 모든 필수적 조치를 이행해서 완전하고 전면적인 휴전 협정 이행을 보장하기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합의는 또 올해 말까지 분쟁과 관련해 양국이 억류한 사람을 모두 석방해서 교환하고 내년 3월까지 분쟁 지역 세 군데에서 병력을 철수하기로 했습니다.
이 회담이 한 번으로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후속 회담을 4개월 안에 다시 개최한다고 합니다.
예. 자, 합의 당사자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정상들. 이번 회담 결과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가요? 좀 만족을 하는가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달 안에 휴전이 이행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 우크라이나 사태는 도 종결된 상황이 아니라면서 이번에 이룬 성과를 바탕으로 4개월 후 또 다른 문제를 해결하며 앞으로 나아가게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 쪽 생각은 어떨까요?
예, 푸틴 대통령은 양국이 대부분의 사안에 대해 진전을 보였다면서 이번 협상에서 제안한 것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뭐 양국 정상의 기대에 희망이 느껴지는데요. 두 사람이 만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 올해 5월에요. 젤렌스키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직접 대면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아, 하지만 프랑스와 독일이 동참하는 4자회담은 지난 2016년에 시작됐습니다.
네.
이 네 개 나라 정상은 2016년 10월 독일 베를린에서 만나서 이 민스크 협정을 이행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네.
하지만 관련국들의 입장 차이로 후속 회담이 열리지 않다가 이번에 다시 회담이 열리게 된 겁니다.
예, 이 민스크 협정이라는 게 크림반도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네, 지난 2014년 러시아가 당시 우크라이나 영토였던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한 뒤에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내전이 발생했죠.
예. 예,
러시아 당국이 주변 지역의 분리주의 반군을 지원하면서 우크라이나 정부군하고 충돌이 격화된 건데요.
네.
정부군과 반군은 이듬해인 2015년 2월 내전 상황을 멈추기로 합의하고 민스크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네, 협정은 타결됐는데 그 뒤에도 충돌은 멈추지 않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지역에서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러시아가 지원하는 반군이 벌인 내전으로 지금까지 13,000여 명이 숨졌습니다.
네.
양국 모두 민스크 협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상호 비난하고 있는데요. 특히 미국과 서방 측은 이 러시아가 민스크 협정을 지키지 않고 반군의 활동을 부추기고 있다고 보고 러시아에 대한 각종 경제 제재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젤렌스키 대통령에게는 최우선 과제가 바로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배우 출신으로 정치계에 혜성까지 등장해서 대통령 자리에까지 오른 젤렌스키 대통령, 이 우크라이나 분쟁을 종식하겠다고 강조해왔습니다.
네.
하지만 우크라이나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평화를 위해서 너무 많은 양보를 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요. 이 파리 회담을 앞두고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에서는 수천 명의 시민이 모여서 러시아에 대한 조건부 항복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번 회담에 프랑스가 아주 중요한 중재자 역할을 했다고요?
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러시아 정부의 외국 선거 개입 등에 대해서는 비판하면서도 중대 국제 사안에 대해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러시아와 다시 교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네.
우크라이나 분쟁으로 유럽연합이 제재를 가하고 있는 만큼 이 러시아는 분쟁 종식 통제 제재 해제를 기대하고 있지만 폴란드 등 일부 국가들은 프랑스의 이런 행보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워싱턴 DC를 찾는 러시아 외무장관 소식이 계속 뉴스가 되고 있어요.
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미국 러시아 외교장관 회담을 위해서 워싱턴을 방문합니다.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10일 회담을 갔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라브로프 장관을 직접 만나서 양국 현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네.
세 사람이 오찬을 함께하고 공동 기자회견을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라브로프 장관이 워싱턴 방문하는 게 처음인가요?
아닙니다. 라브로프 장관이 지난 2017년에도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는데요.
예, 예.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기밀 사항을 라브로프 장관에게 유출했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었습니다.
네.
라브로프 장관은 이번 방문에서 이 우크라이나 사태와 시리아 문제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이 이달에 예정되어 있는 그 중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정부 당국자의 발언이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소니 퍼듀 미 농무장관이 9일 미 인디애나주 인디애나폴리스에서 열린 행사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네.
오는 15일 시한인 관세 부과가 그대로 집행될 것으로 믿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예. 미국이 부과할 예정이었던 관세 규모가 어느 정도였습니까?
네, 미국은 15일 중국산 제품 약 1,600억 달러어치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할 예정이었습니다.
예,
장난감과 컴퓨터, 기능형 손전화인 스마트폰 등이 부과 대상인데요. 당초 미국은 지난 10월 중국에 대한 추가 신규 관세 조처를 발표하면서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이 미국 최대 명절의 하나인 성탄절 기간 미국 소비자들의 편리를 위해서 12월 15일까지 유예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사실 이런 추가 관세 소식 소식들을 보면은 1년 넘게 이어져온 미국과 중국 간의 그 무역 분쟁 때문에 나온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높은 관세를 주고받는 이 무역 전쟁이 1년 넘게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양국은 지난 10월 1단계 합의에 도달했습니다만 11월로 예정됐던 1단계 합의안의 최종 서명이 계속 지연되면서 15일 관세 부과도 집행될 예정이었는데요.
네.
하지만 퍼듀 장관이 관세 부과가 안 될 수도 있다고 언급을 한 겁니다.
예. 그 농무장관이 이런 얘기를 할 때 어떤 근거를 좀 들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네, 퍼듀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를 원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러려면 중국이 어떤 움직임을 보여줘야 하는데 중국이 미국산 대두와 돼지고기에 대한 추가 관세 유예가 그런 일환에서 나온 신호이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조건은 중국이 어떤 입장인가가 중요하네요. 대두하고 돼지고기 농산물 구매 확대 이거 미국이 요구하는 사항이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중국 정부가 지난 6일 미국에서 수입하는 일부 대두와 돼지고기에 대한 추가 관세를 유예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힌 겁니다.
네.
관세 유예 대상과 규모는 밝히지 않았지만 미중 무역 1단계 합의를 앞두고 나온 발표라서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면 무역 합의 타결적으로 조금 더 가까이 간 걸까요?
아직 협상 과정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퍼듀 장관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잘 안 될 경우 중재가 필요하지만 국가 간의 계약에서는 중재가 별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어려운 도전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서 중국이 합의안에 서명할 때 시행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라면서 미국은 지금 바로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쪽에서는 이 무역 1단계 합의 가능성 어떻게 보고 있는 겁니까?
중국도 조속한 합의 타결을 원하고 있습니다. 런 홍빈 중국 상무부 차관보가 9일 베이징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요.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 따른 무역 협상이 진척돼서 양국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결과가 최대한 빨리 나오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끝으로 미국 국내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 의회 하원에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공개하는군요.
네, 11일 오전 하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공식 탄핵 소추안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네.
두 부분으로 구성될 전망인데요. 하나는 권력 남용, 다른 하나는 의회 업무 방해입니다.
네, 탄핵 소추안에 담겨질 내용 공개된 게 있습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알려진 게 없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전날 9일 저녁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 주최 행사에 참석했는데요.
예.
탄핵 소추안 관련 질문을 받고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예.
다만 주요 언론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AP통신과 CNN 방송 등이 정치권 소식통 등을 인용해서 개괄적인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럼 언론이 전하고 있는 탄핵 소추안의 그 개괄적인 내용이라도 좀 짚어보죠.
네, 우선 이 권력 남용 부분부터 보면은요.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정부를 끌어들여서 내년 대선에서 이득을 보려 했다는 내용이 담길 전망입니다.
네.
예,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 25일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조 바이든 전 미 부통령 부자의 현지 행적에 관한 조사를 요청했는데요.
네.
예, 통화에 앞서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원조금 집행을 보류시켰습니다. 이 바이든 전 부통령은 민주당 후보로 나와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맞붙을 것이 유력한 인물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권력 남용해서 정치적 이익을 도모했다는 게 민주당 측의 판단입니다.
네, 또 한 가지의 주요 내용이 의회 업무 방해죠. 어떤 네. 내용 담겨 있습니까?
대통령이 의회의 탄핵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데에 관한 것인데요.
예.
또한 행정부 각 기관과 구성원들이 협조하지 않도록 대통령 측이 지시한 부분도 소추안에 명시될 전망입니다.
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주요 당국자들의 증언을 막은 사례가 한 70차례가 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런 행위를 통해서 행정부가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보는 건데요. 삼권 분립을 통한 견제와 균형의 민주주의 대원칙을 훼손했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입니다.
네, 자 지금 이제 탄핵 소추안 공개를 몇 시간 앞둔 상황인데 백악관 보게 되죠. 트럼프 대통령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 대통령 거듭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탄핵 절차 전반이 거짓말이자 정치권의 수치라고 이날 백악관에서 말했는데요.
네.
오늘도 트위터에 비판의 글을 올렸습니다. 자신이 미국 역사상 가장 강한 경제를 이룩하는 등 성과를 냈다면서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은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은 정치적인 광기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여전히 자신에 대한 탄핵은 정당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9.1 공화당 지도부는 탄핵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는데요. 법사위에서 공화당 최선임 위원인 더그 콜린스 의원은 법사위 청문회 하루 만에 하원 의장이 가서 소추안을 만들라고 지시했다고 적었습니다.
네, 그게 절차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건가요?
탄핵 근거가 충분히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이 서두르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이 헌법 학자들의 견해를 들은 법사위 청문회가 지난 4일 그리고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소추안 작성을 개시하라고 법사위 등이 요청한 게 다음 날인 5일이었는데요.
그렇죠.
충실하게 자료를 검토하고 논의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공화당 측에서는 보는 겁니다.
예. 자, 좀 몇 시간 뒤에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이제 공개가 됩니다. 그 다음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네, 탄핵 소추안을 놓고 이번 주 안에 법사위 표결을 진행할 전망입니다.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상임위 의원도 민주당 소속이 더 많습니다.
네.
그래서 과반수 통과가 무난할 전망인데요. 그러면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쯤 전체 토론을 거쳐서 본회의 표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세계는 지금 장양희 기자였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평안남북도와 자강도 오전에는 대부분 지역이 흐리고 비 내립니다. 평안북도의 구성, 자강도, 중간강계, 희청 가끔 눈 내리고 있다가 오후에는 중간강계 흐리고 가끔 눈 내리고 나머지 지역은 맑아집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가 3도, 낮 최고 4도, 신의주 아침 기온 영하 1도, 낮 기온 2도입니다. 강계 아침 최저 영하 1도, 낮 기온 0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남북도 지역 오전에는 흐리고 가끔 비 내리다가 오후에는 해주와 용현 지역 맑아집니다. 개성 아침 최저 5도, 낮에는 8도, 사리원 아침 최저 영하 3도, 낮 기온 6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강원도와 함경남북도 그리고 양강도 지역입니다. 대체로 흐리고 비 내립니다. 함경북도와 양강도 지역으로 눈 예보가 있고 오후에는 함흥과 심포, 성진, 김책 지역 맑아집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는 1도, 낮 최고 9도, 청진 아침 기온 0도입니다. 낮 기온은 7도, 계산 아침 최저 영하 9도, 낮 최고 영하 1도, 삼전은 아침 최저 영하 8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5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동해상 구름 많고 한때 비나 눈 내립니다. 서해는 흐리다가 맑아집니다.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0.5에서 4m로 높게 일겠고 서해 북부 해상 2에서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12월 10일 화요일 VOA 저녁방송 순서를 모두 마칩니다. 잠시 뒤에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뉴스 투데이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비오에이 마감 뉴스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미국 요청으로 내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도발 가능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에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들과 도발 가능성과 관련해 유엔 안보리에 논의를 요청할 것을 지시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그동안 유럽연합이 주도해온 북한 관련 논의를 미국이 소집하는 것은 약 2년 만에 처음입니다. 국무부는 VOA에 최근 한반도에서의 일련의 사건들과 트럼프 대통령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대사들과의 오찬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과 호주가 오늘 외교 국방장관 회의를 열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등 지역 안보 현안 해결에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국의 강경화 외교장관과 정경두 국방장관, 호주의 마리스페인 외교장관과 린다 레이놀즈 국방장관은 이날 호주 시드니에서 만나 한반도 문제 등 각종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두 나라 장관들은 회의에서 외교 안보와 국방,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방안을 담은 32개항의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또 두 나라가 역내 전략적 이해를 공유하는 최적의 협력 파트너로 발전해 왔음을 평가하고 앞으로 국제무드로 협력의 지평을 더욱 넓혀나가자는 데 뜻을 함께했습니다. 미국 민주당 하원 지도부가 오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공개했습니다. 탄핵 소추안은 탄핵 근거로 트럼프 대통령의 권력 남용과 사법 방해 혐의를 적시했습니다. 권력 남용 혐의는 트럼프 대통령이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부자를 부패 혐의로 수사하도록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압박했다는 내용입니다. 또 사법 방해 혐의는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의회의 탄핵 조사를 방해했다는 내용입니다. 이날 탄핵안을 발표하는 자리에는 민주당 소속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하원 법사위, 정보위, 외교위, 정부개혁감독위 위원장들이 참석했습니다. 탄핵 조사는 하원 정보위가 주도했고 정보위는 조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채택해 이를 법사위에 넘긴 바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마감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휴전하고 상호 포로를 교환하기로 어제 합의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프랑스 파리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습니다. 이번 협상에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그리고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도 참여했습니다. 네 나라 정상들은 회담 뒤에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올해 말까지 휴전 지원을 위한 모든 필수적 조치의 이행으로 완전하고 전면적인 휴전협정 이행을 보장하기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합의는 또 올해 말까지 분쟁과 관련돼 억류된 사람들을 모두 석방한 뒤에 교환하고 내년 3월까지 분쟁 지역 세 군데에서 병력을 철수하기로 했습니다. 유엔 국제사법재판소 ICJ가 미얀마 로힝야족 학살 사건에 대한 심리를 시작했습니다. 사흘 일정으로 열리는 심리 첫날인 오늘 미얀마 정부를 제소한 감비아 정부 대표단이 나와 제소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서아프리카에 있는 나라 감비아는 57개 나라가 회원국인 이슬람 협력기구를 대신해 미얀마가 소수민족인 로힝야족을 학살했다고 ICJ에 제소했습니다. 감비아 대표단은 이날 심리에서 미얀마가 로힝야족을 학살했을 뿐만 아니라 방화와 집단 성폭행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로힝야족은 주로 미얀마 북부 라카인주에 사는 무슬림 소수민족입니다. 미얀마 정부군은 지난 2017년 이 지역 반군 토벌작전을 시작했습니다. 국제인권단체들은 이 과정에서 미얀마군이 로힝야족을 대거 학살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가 도핑, 약물 사용 혐의로 세계 도핑기구 제재를 받은 것에 항소할 뜻을 비쳤습니다. 세계 도핑기구 WADA는 어제 집행위원회를 열고 자국 운동선수들의 도핑을 주도한 혐의로 러시아가 앞으로 4년간 주요 스포츠 행사에 출전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만일 국제올림픽위원회와 국제축구연맹이 이 결정을 승인하면 러시아는 내년 도쿄 하계올림픽과 2022년 중국 베이징 동계올림픽 그리고 같은 해 열리는 카타르 월드컵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한편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 결정이 정치적인 결정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VOA 마감 뉴스 김정우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5840,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800, 9975kHz로 VOA 아침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